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다 찾으셨으면 37절은 제가 읽고 38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온데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되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사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목사님이 상당히 바둑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바둑을 좋아하시는데 바둑둘 친구가 없다고 목사님 한번 성도님들께 광고 좀 한번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바둑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거의 중독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서면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돌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장로님의 기도가 무척 긴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머릿속에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마침내 이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맺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다리 하고 외쳤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이렇게 당구에 재미에 들려서 아주 당구에 빠지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그 칠판이 당구 다리로 보이고 앞에 앉는 학생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쓰리 쿠션 길을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그 테트리스가 아주 유행과 붐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친구 중에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위에서 블락들이 이렇게 막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복잡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이 자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골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복잡한 마음들을 일단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모르면 안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모르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때나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보면 모르면 일단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면 나중에 사회 나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왜 가르치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모르면 안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좀 더 깊이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나는 이미 알만한 것은 다 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으로만도 충분하다 이야기를 하고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편한 대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솔직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내비추어 보이면서 별거 벗은 모습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거룩함과 경건함과 신앙의 성숙된 참된 신자의 자리로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모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이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가볍고 그 신앙의 깊이가 얕고 무늬만 신앙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미 신앙은 다 끝나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정당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올바른 방향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정식을 좀 못하고 미적분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도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모르도 그만인, 몰라도 그만인 그런 정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근본부터 잘못되었을 수 있고 내가 잘못된 일에 지금도 힘을 쏟고 있다라는 그런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을 옳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볼 때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독백으로 많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상당히 심오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해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고 이미 다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또 있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모르고 지나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솟아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그냥 나오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설교가 쉬워 보이고 참 목사님들은 별로 고생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아이디어나 제 사견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증거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제가 그저 이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는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사기꾼이고 거짓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종종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저도 부럽습니다. 아, 참 저 목사님은 참 실력이 있어서 저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저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착각일지 모르지요. 또 어쩌면 정말 실력 있는 목사님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저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는 실력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낑낑대야 이렇게 한 주 설교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실력 없는 목사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묵상을 하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인가?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말씀인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호소하는 대상이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제가 호소하는 대상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번 주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들고 파. 나올 때까지 파. 그래서 저는 종종 한석봉의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을 끄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당신은 성경을 파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미 다 판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파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샘솟는 어떤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뽑을 만큼 뽑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준비되어서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매 주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저는 느끼고 매 주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요한복음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5장 그 마지막까지 원래는 이 한 주에 한 주 설교에 다 한번 다루려고 마음을 먹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그 내용이 너무나도 놀랍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크기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두 주도 벅차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3주에 걸쳐서 이 5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앞으로 나눌 5장 후반부에 나눌 말씀의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나눌 말씀들이 더 기대가 되고 더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 2월 동안 이 시카고의 날씨가 아주 춥고 또 주말마다 눈이 와서 그 주일마다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셨습니다만 이제 3월도 되고 날씨도 따뜻했으니까 꼭 나오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추워지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스톰이 일거나 천재지변이 일더라도 전쟁이 나고 지구종말이 오더라도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우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급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선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는 이해와 납득과 논리와 방법으로서 그 일들을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한보다 큰 증거가 있다. 그큰 증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실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도 말씀을 좀 여러 곳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같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 제자들도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왜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가 행하신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시면 오늘은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에 대하여서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증언하셨느니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세 가지는 뭐냐 하면 37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두 번째로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세 번째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에도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도 그 음성을 들어오지 않았고 형상을 보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과거 선조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보이셨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것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다른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 6장 8절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절로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살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하면 너는 가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라는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선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그 눈이 떠 있었고 귀가 열려 있었고 마음이 부드러웠는데 이사야에게 가서 그것을 다 감기게 하고 막히게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계시와 예언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성과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한 대비요, 그로 말미암아 그 성격이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악된 마음, 완악한 그 마음은 그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완고하게 하고 자신의 문을 더 걸어 잠그고 자신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더 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은 다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대로 두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들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리라 하시니라. 예.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기까지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반전이 남아있죠. 13절 중간에 보시면 황폐하게 될 것이나 하고 나와있는 내용이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 밑둥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로서 남아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황폐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장차 너의 씨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으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나타날 그 거룩한 씨, 거룩한 자손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답을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자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나와서 거룩한 자손들은 그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보고 또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그 전에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저 그때 필요를 따라서 부분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총체적인 집합체로 이 아들로 이제는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보게 되며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듣게 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도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까지 봤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5장 안에서 그 근거를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정확하게 온전하게 들을 수 있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그들은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1장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자신을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시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꾸준히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전부 그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감각함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8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꾸준히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아무 때에도 그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도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전부터 보이시고 들리시고 말씀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체로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들이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 가지고 있는 죄악된 문제와 그 완악한 마음의 문제를 이 유대인들은 고스란히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경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고 율법에 대하여서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계시의 실체에 대하여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일관되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개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당시 그 시절에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영접할까 말까 그 당시의 순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완고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 두세 분이 아주 힘없이 아멘으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썸머타임에 시차 적응이 좀 안 돼서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인지 놓치고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죄인들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2장을 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고 비로소 듣게 되고 비로소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이 떠졌고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 여기고 이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룰루랄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뭔가 보이시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분 부분 보이게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분 부분들이고 조각조각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담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기를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크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내가 인정한다, 동의한다, 나는 믿는다라는 그 대답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주의 깊게 보세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정말 그 예수를 보고 그것을 증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부분은 정보적이 아닙니다. 지식적이 아닙니다. 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실제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이고 감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로서 소개를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과 같고 그분을 만진 것과 같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깨달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풍성하게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20년 기술의 압축 그래가지고 사진이 떴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지난 20년이 아니라 뭐 60년, 100년의 역사를 기술적으로 압축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뭐 여러분들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정말 그 과거에 가졌던 뭐 라디오, TV, 오디오, 뭐 전축, 오디오랑 전축이랑 같은 거. 뭐 카세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뭐 디스크, 컴퓨터 이런 거 탈 것 없이 정말 이 스마트폰 안에 아주 집약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테크놀로지의 결정체로서 그것이 우리의 손에 이 작은 크기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진 밑에다 댓글을 썼는데 와닿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 손에는 아이폰이 들려 있는데 이것은 지난 과거에 나사 미 우주 항공국이 달나라에 갈 때 쓰던 그 컴퓨터보다 수백 배 성능이 뛰어나지만 나는 지금 앉아서 앵그리버드를 쏘고 있다. 아주 한심한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또 앵그리버드는 뭔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셀폰을 주로 전화기와 알람 외에는 쓰시는 분이 쓰는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이나 생각이 됩니다. 한심하죠? 한심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구약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보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해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그 결정체로서 그 실체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의 삶의 편한 생활 수단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이 너희는 아무 때에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듣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거하는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제 증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의 삶이 너무나 심심해요. 너무나 무덤덤해요. 가난해요. 여전히 고달파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힘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 그저 그냥 행주를 짜듯이 짜내야지 그저 한두 가지 나올까 말까 10년 전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눈물 흘렸던 그 일 그때 뜨거웠던 그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결코 겨우 그 정도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반에서도 함께 잠깐 나눴던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중에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아실 분이 없겠죠. 545캐럿이라고 합니다. 잠깐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이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세계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1, 2캐럿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산다고 해도 1, 2천 불 드는데 이건 얼마나 가치가 예? 1, 2만 불이에요? 아 그렇게 비싸요? 언제 올랐지? 예.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같으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정말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 다이아몬드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십니다. 그렇죠? 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몇백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다이아몬드 정도는 가치가 있겠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해하고 납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도 힘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한 자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의예요. 수긍이에요. 인정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지. 나의 구원자이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소유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그저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나 수단 정도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냥 예수님과 통성명하고 안면을 익혀주는 정도이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일 건데, 정말 예수를 보고 듣고 정말 그 말씀으로 마음가운데 두고 예수를 소유한 자다운 삶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눈이 뜨다가 만 상태? 실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귀가 들릴랑 말랑하고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입니까? 여러분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경험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포장했던 그 그럴듯한 포장들을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 보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뭐 뭘 얘기를 해도 다 같은 결론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참 별 볼 일 없다, 목사님이 좀 무식해 보이고 억지스러워 보이고 뭐 할 말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서도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자요, 경험한 자라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함께 대화 나누는 그 대화가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